시간 하나님 말씀이 누가복음 말씀으로 두 군데를 보겠는데요. 먼저 누가복음 말씀. 누가복음 맨 끝에 누가복음 24장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복음은 네, 누가가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성경이 누가 행전이라고 해가지고 누가 복음, 누가 사도행전까지가 다 누가가 기록해서 누가 행전이라고 했는데 요한복음이 갑자기 끼어들면서 누가 복음과 요한복음이 나눠지고 사도행전이 나눠졌는데 원래 누가 복음과 사도행전이 붙어있습니다. 저자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누가 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까지 누가 보면 맨 끝에 있는 24장 44절부터 49절까지 우리 먼저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다.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에 기록된 시편이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는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해달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셨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갑니다. 누가복음 다음에 요한복음 지나서 사도행전 1장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고 8절은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네. 오늘 공교롭게도 빔 프로젝터가 브로큰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편안한 얘기를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자로서 죄송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 제가 갑자기 그러는지 항상 저렇게 전도수 잘 키워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돼요. 생각해 보면. 자, 그리고 우리 찬양팀 찬양 감사합니다. 중간에 이상하게 노래했던 친구가 제 아들입니다. 용납해 주시고 그러나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자, 우리 교회는 여덟 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전임 일대 담임 목사 박준호 목사님과 그 가정 그리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랑으로 정성으로 많은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에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박준호 목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이래저래 많은 이야기도 하면서 은혜를 나눴는데 축하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주셨고 여전히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또한 레스리치 교회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즉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 God has promised,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것, 그러니까 요엘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왜냐하면 말세가 되면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성령을 주겠다. 요엘서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2장 28절 30절부터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느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준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요엘 2장에 말씀하셨던 그 약속했던 성령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내가 하늘로 승천하고 나면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령 침례를 받게 되면서 너희들은 이 권능을 받게 되고 이 권능은 너희들로 하여금 전도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침례, 어떤 사람은 성령 침례가 지속적이고 다양하게 여러 번 나타났다고 생각하는데 성령의 침례는 우리 일생 가운데 한 번 있는 일입니다. 언제 성령 침례가 있냐면 한 영혼이 예수님 앞에 돌아서서 그가 주인임을 깨닫고 철저히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피의 대속과 부활한 사실을 믿었을 때 그 사실을 믿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그 사실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온전히 믿는 사람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셔서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내주하십니다.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성령 침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는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의 말씀을 봤을 때 성령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아멘?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없게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분명한 성령의 침례를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성령님이 오시면 능력을 받게 되고 그 능력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세상 끝까지 그 모든 족속에게 말씀을 너희들이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절대로 이 성을 떠나지 마.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마. 분명히 곧 온다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한 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10일 후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후부터 부활하신부터 언제냐면 50일이 지나서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0일 계셨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는데 10일 후에 오순절 때 이렇게 바로 성령님께서 오게 됐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따랐던 120명의 성도들은 성령의 임재를 권능을 경험하게 됐고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성경적인 배경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보고 연구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의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성령 오순절 성령 임해서 교회가 온전한 기능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교회인데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본격적으로 탄생하기 전에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 그러니까 10일이죠. 이 10일 그리고 성령이 임한 그 기간까지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게 부탁했던 어떤 말씀들을 보면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고 교회가 어떻게 움직여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섰던 교회냐.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만 하고 그 말씀에 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원하셨던 예루살렘 교회를 탄생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때부터 승천하신 그 시점부터 예루살렘의 성령 오순절 때 임했던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당부하고 부탁했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아 이렇게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탄생될 수 있고 그런 교회가 존재할 수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하는 그 말씀 하셨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먼저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는 뭐냐면 말씀의 기초 위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다. 오늘 성령님, 교회가 탄생된 부자기까지 이 성령님에 대하여 예수님이 엄청나게 강조를 했어요. 이 성령님이 오시면 교회가 탄생이 되어지고 바로 교회가 성령님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성령님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성령님에 의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님에 대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탄생하고 확증되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교회는 말씀의 기초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는 교회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역사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도대체 성령님이 역사한다고 하는 교회 어떤 교회가 성령님이 역사하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자, 어떤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여러분 주보에다 잘 받아쓰십시오. 여러분 다 공부 잘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공부 잘하려면 여러분이 먼저 번을 보이고 학생들도 열심히 받았으면 집중도 잘 되고 그 다음에 공부도 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집중을 잘해서 들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성에 머물라. 왜? 기다려. 여기는 스테이. 그다음에 사도행전은 뭐라 했습니까? 약속한 것을 기다려. 왜? 왜냐하면 몇 절에 있습니까? 4절에 사도와 함께 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음과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려. 왜? 그다음에 머물라. 스테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떠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아버지께서 약속했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떠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리스도로 인정해서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 십대 때 약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따르기는 수만 명의 사람들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무리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몇 명이었냐면 약 500여 명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온 어떤 말씀이 나오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모든 형제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모든 사람들에게 일시에 나타났어요. 동시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500명이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한 명씩 찾아간 게 아니라 방 안에 있던 사람 도시 밖에 있었던 사람, 성에서 일한 아래에 있었던 사람, 어떤 사람 화장실에 있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영화의 몸, 그러니까 뭐냐면 이 영화의 몸이 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버립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동시에 만날 수 있는 이유고 예수님께서 순서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시에 같은 시간에 500여 사람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서 부활하시고 나타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15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예수님께서 500여 명,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구원자로 믿었던 사람들이 약 500여 명이 나라 버린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은 몇 명일까요? 자, 사도행전 누가복음에 그렇게 분명히 500여 명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떠나지 마라. 기다려라. 여기서 머물러야 된다. 이상하게 떠나더라고. 여기서 기다려라. 한 군데 모여서 딱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 이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은 몇 명이냐면 12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근거를 보여드릴까요? 1장 14절을 보십시오. 1장 14절 15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다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문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자, 예수님께서는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왜고? 에이! 머물고 가만히 기다려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12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380명은 어디였어요? 어디부터 죽은? 죽음이 들어왔을까요? 아니면 바빴을까요? 아니면 이런저런 다양한 일과 뭐 아팠을까요? 하여튼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380명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성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흩어졌습니다. 120명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120명이 모여서 그들은 뭐 했냐면은 열심히 기도하고 마음을 다치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 예수님께서 분명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령을 줄 거니까 기다리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약속한 그것이 빨리 오기를 그대로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약 7일 정도 지났습니다. 7일 정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장 우리가 14절 15절에서 열심히 기도했죠. 그랬더니 이 장을 보니까 어떻게 되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흙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결국 보십시오. 기다려라. 성령이 오게 되는데 이 성령이 너희들에게 권능을 줄 거다. 파워를 줄 거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너희들이 경험할 수 있을 거니까 떠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는데 380명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불순종했어요. 예수님 말씀. 근데 120명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의 임재 오순절의 성령의 임재는 누구한테 있냐면 120명한테만 임하는 겁니다. 380명한테는 임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380명.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절대로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해요? 안 됩니다. 성령이 입각해 볼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고귀한 성령의 권능과 충만함을 주지 않습니다. 후회도 주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런 교회에 성령님은 역사하신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는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와 교회의 성장과 확장이 있는 교회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을 가보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여러분 말씀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어디가서 나중에 이단도 안 받고 안 빠지고 빠꾸가 아니라 안 빠지고 이단이 안 빠지고 항상 말씀에 분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누가복음 24장을 보십시오. 자, 4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러면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세 번째, 그리고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말씀의 구조를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에 대한 이 복음의 능력, 두 번째 47절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죠.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에 전파된다. 복음이 전파된 것만이 아니라 뭐냐면은 복음이 전파돼 가고 구원의 역사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발생된 게 뭐냐면은 교회의 탄생이죠. 보세요. 순서가 이렇게 되잖아요. 복음이 전달되어지면 그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모아져 있으면은 그곳에 교회가 탄생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의 능력, 구원의 역사, 교회의 성장과 확장이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되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49절에 그 방법과 해법 차원으로 뭐냐면은 성령이 오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성령님이 오게 되면,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뭐가 되냐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가 성장하고 확장되어져 가는 이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인위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무슨 시스템을 만들고 인간의 어떤 제도적으로 만들고 이것을 어떻게 잘 구비하는 어떤 이런 시스템적인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오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죄인들이 회개하여 구원을 받게 되고 죄용서 받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 성령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탄생되고 성장하게 되고 확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예요. 교회가 말씀에서 굳건하게 세워져 가고 교회가 확장되어 가고 그렇게 세워져 가는 바로 이게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확장되고 외부에는 또 다른 교회들을 후원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려면 성령님께서 역사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주도하셔야 됩니다. 인간들의 방법, 인간적인 시스템, 제도적인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도해서 성령님이 역사를 하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세워지게 되고 성장하게 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님을 통해서 되어진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는 성령의 충만과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1장 8절을,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요. 뭐라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오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됩니다. 영어로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그러니까 뭡니까?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게 될 때 너희는 힘을 얻게 될 거예요. 파워를 얻게 될 거예요. You will receive power. 여러분, 그런데 이 파워, 권능, 영어로 파워, 이게 한국말로 권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이게 뭐냐면 디나민이에요. 디나민. 이 디나민과 똑같아요. 같은 어원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마이트하고 디나무는 디나미스라고 하는 그래서 같은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권능이라 그러니까 능력이라고 해서 그냥 다이나마이트가 팍 흩어져서 어떤 능력 돌 부수고 어떤 잘못된 무기로 쓰여지지만 여러분 이게 어원이었습니다. 다이나마이트와 디나미 권능 파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이 말씀을 명령으로 봐요. 근데 성령의 얘기가 잘못된 얘기입니다. 어디 성령의 성령이 너희 오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이것을 마치 주님께서 명령한 것처럼 어떤 이것을 그래서 전도해야 되고 명령처럼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자세히 보면 명령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이냐?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 내 삶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세상 끝까지 성령을 충만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대라가 아니라 되리라. 대라가 아니라 되리라. 약속입니다. 성령이 우리 삶을 주관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는 복음 증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외 어떤 영혼들을 보면서 선교사님도 오셨습니다만은 해외 어떤 영혼들을 보면서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그 영혼을 보면서 주여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로만 한 게 아니라 그 영혼들에 대하여 너무 불쌍하면 성령의 어떤 권능이 힘있게 되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 남편, 내 아내, 내 주변의 사람들 저 사람들 어떻게 지옥에 가득하나는 얘기를 듣습니까? 여러분, 내 주변의 저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이 구명의 열정 그냥 저들이 지옥 가는 게 전혀 슬퍼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내 주변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내 자녀들이라든지 내 주변의 사람들 예수님을 안 믿고 지옥 갈 사람들인데 전혀 영적인 부담이 안 느껴진다. 그러면 정확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구원을 안 받아서 성령이 없든지 아니면 성령은 있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든지.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은 반드시 전도로 이어지게 되어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구조가 왜요?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엄청나게 복음을 전해서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옵니다. 나중에 남자만 5천 명 옵니다. 그렇게 나중에는 더 많아지니까 누구나 쓸 수 없어서 허다한 무리라고 씁니다. 숫자를 셀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성령의 충만이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왜냐면 어떻게 되냐면 권위로부터 시작해서 또 막 이 사마리아 딱 막 다른 지역까지 확산되는 사도행전 13장에 보십시오. 이게 성령 충만이 여기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뭐 하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또 해외 선교까지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이들은 견딜 수가 없고 이 구령의 열정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 내 지역의 사람들 해외까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바뀌어버립니다. 권능이 바로 이런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권능이 있는 교회예요. 그러면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지 않는다. 간단하죠.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사람, 성령의 역사를 제재하고 있는, 제한시키고 있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반드시 전도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능력을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파워가 되고 그 파워는 우리로 하여금 전도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당연히 마태복음 28장이나 마가복음 말씀에 주님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고 제자들을 시켜서 제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는 일에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것도 또 주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를 그렇게 고명했던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술 취하지 마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렇게 말씀한 것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바르게 하고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좋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나 기도나 큐티나 성경 읽기나 찬양이나 성경 공부나 또는 지체들과 교제하거나 또는 감사라든지 또는 말씀한테 순종하는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는 좋은데 다른 사람과 관계가 불편하면 성령이 근심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요. 또 사람들과 관계는 잘하는데 하나님과 영적 관계는 안 한다. 당연히 성령 충만을 그래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어감으로써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그 다음에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와 교회의 성장이 있는 교회. 세 번째,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권능이 있는 교회. 이렇게 돼야 우리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들어서 이 땅을 고치실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는 그 구원의 방주로서 우리 교회를 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우리 임직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그 기간, 또한 오순절 성령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는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든지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양머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허락해 주셔서 세운 리트보라 권사님을 우리 교회 권사로 임직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